예,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4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아멘. 주님, 이 시간에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좋을 때든지 싫을 때든지 우리가 원할 때든지 원치 않을 때든지 우리에게 매 순간 필요한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공급을 받고 저희가 살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하늘에 속한 것들을 추구함 이런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이 이제 두 종류의 세상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의 몸도 그두 종류의 세상에 맞는 두 종류의 몸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세상이라고 하면 이제 현재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당연히 하나의 세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세상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오는 세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대적하는 그러한 죄, 소위 이제 성령 모독죄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죄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용서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대적하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용서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this world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는 세상, world to come, 오는 세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사도 바울도 그대로 받아서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장 21절에 보니까 또 그때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그 표현을 이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있고 오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는 세상. 그래서 성경에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세상, 오는 세상이 있다, 다가오는 세상이 있다, 앞으로 올 세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그렇다면 지나갈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이러한 그 각각의 세상에 맞는 각각의 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니까 35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이렇게 세워지느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고, 또 네가 뿌리는 것으로 말하건대 네가 앞으로 있을 그 몸을 뿌리지 아니하고 밀이든 다른 곡식이든 다만 알갱이를 뿌리되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들에게 몸을 주시며 또 모든 씨에게 그것의 고유의 몸을 주시느니라. 모든 육체가 같은 육체는 아니니 한 종류는 사람의 육체요, 다른 것은 짐승의 육체요, 다른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다른 것은 새의 육체라. 또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으나, 아 여기 보니까 지금 두 종류의 몸이 나오죠. 하늘에 있는 몸이 있고 땅에 있는 몸이 있다. 예,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과 땅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서로 다르니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들의 영광이 다르니 이 별과 저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예,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 하늘에 속한 몸들이 있고 땅에 속한 몸들이 있다. 40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했고 44절에는 보니까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연히 하늘에 속한 몸이 영에 속한 몸이고 땅에 속한 몸이 본성에 속한 몸이겠죠. 조금 더 내려가서 보니까 50절서부터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절서부터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살과 피라는 건 우리 육신을 말하는 것이죠. 이 육신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을 입고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썩는 몸이기 때문에.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그러니까 더 이상 죽지 않는 그러한 때가 오는데 그때 우리가 입게 되는 몸이,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몸은 썩을 몸인데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보자면 두 종류의 몸이 있는데 한 몸은 땅에 속해 있고 본성에 속해 있습니다. 아담, 첫사람 아담의 본성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썩게 되는 몸입니다. 늙고 병들고 약해지고 마침내는 죽어서 썩게 되는 그런 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몸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Celestial bodie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늘에 있는 몸이 있다. 하늘에 있는 몸. 또 이것이 이제 영에 속한 몸이고 이것이 썩지 아니하는 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도 사실 그 말씀이 실제로 믿어지는 것은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례적으로 그냥 이렇게 말씀에 있으니까 쭉쭉 읽어나가는데 그 말씀이 정말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딱 믿어지는 말씀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분명하게 믿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몸이 있습니다. 이 몸은 썩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애착을 두고 이 세상에 연연한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에 속한 몸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는 아담의 본성에 속한 몸, 즉 이 땅에 있는 몸, 이 몸과 이 현 세상만을 알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사실 그들의 행실을 볼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또 지금 이 땅의 몸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소위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너무나도 당연히 이 세상 밖에 생각할 수가 없고 또 이 세상에 속한 몸 밖에 생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참 바보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보들이다. 이게 제 말씀이 아니고 시편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시편 14편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했을 때 이 어리석은 자가 영어로는 더 fool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바보라는 뜻입니다. 바보. 영어에서 fool 그러면 욕이죠. you fool 그러면 너 바보, 이 바보야 그런 거죠. 바보라는 거예요. 이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발입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말 같죠? 나발. 나발이 누구죠? 나발 언제 들으셨죠? 아비가엘의 남편. 예, 아비가엘의 남편.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나발이 이 양털을 깎을 때였나요? 이렇게 이제 뭔가 조금 먹을 것을 조금 이제 축제하는 날이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우리나라도 잔치하는 그런 집에서는 음식이 풍족하고 객들에게 또 이제 뭐 좀 거지들에게 이렇게 이제 음식도 나눠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이 잔치하는 날에 다윗이 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다윗의 사람들을 보내서 뭔가 좀 우리에게도 먹을 것을 좀 나눠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나발이 뭐라 그러냐면 도대체 다윗이 뉘집 자식이길래 뭐 그런 이제 비슷한 표현을 쓰죠. 뉘집 자식이길래 내가 그 사람한테 내 양식을 주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우를 했죠. 그랬을 때 이제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이 나발의 집 전체를 죽이려고 했을 때 이제 그 사건을 알게 된 종 하나가 이제 아비가엘,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엘에게 이야기하게 됐고 그래서 이 지혜로웠던 이 아비가엘이 이제 부랴부랴 이제 다윗을 찾아가서 음식을 싸들고 가가지고는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무엘기상 25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25장 25절에 보면 원하오니 내 주는 이 벨리알의 사람 나발을 눈여겨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행한 그것을 좀 용서해달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과 같이 그가 그러하나이다. 나발이 그의 이름이요 어리석음이 그에게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의 뜻을 그 뒤에서 해석해 주는 것이죠. 나발이 그의 이름이요 어리석음이 그에게 있나이다. 근데 참 이런 거를 볼 때 이 이름을 부모가 지어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모가 자기 귀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바보 이렇게 성은 박이요 이름은 바보라 이렇게 박바보 이렇게 그렇게 정해주는 부모가 있을까 싶어요. 아니면 이것이 이제 자라났을 때 이 사람이 하도 이제 자라나면서부터 행실이 하도 이제 어리석게 굴고 이러면서 어떤 별명 같은 것이 이제 이렇게 굳어진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부모라면 사실 이런 이름을 붙여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이 사람의 이름이 나발이었다 그래요. 나발의 뜻 자체가 어리석은 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보면서 그냥 웃고 지나칠 수만은 없는 것은 세상에는 이러한 나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나발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어리석은 자들. 우리가 지금 70억이 넘는 인구가 현재 이 시점에서 살고 있지만 이 중에 나발이 아닌 사람은 사실 몇 안 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실 때는 온 세상이 사실 나발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은 로마서에 보니까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은 다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핑계를 댈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걸 도저히 알 수 없었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이게 전제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그들 속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바보들이다, 나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는 세상, 바보들, 나발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바보는 두 발로 수박만한 공을 다른 사람보다 빨리 다루는 것을 연습하면서 평생을 보내고 그 재주를 돈 내고 보려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취하고 그로 인해 우쭐댑니다. 축구선수 이름 중에 유명한 사람 이름 누가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호나우 뭐 어쩌고 하는 그런 이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누구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대체 이 조그만 그 공을 두 발로, 두 손 쓰지 않고 두 발로 아무리 신기하게 신묘막측하게 다룬다고 해서 그게 도대체 뭐가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대단히 많은 나발들이 두 발로 그 공을 다루는 것을 평생에 그러한 업으로 삼고 그 일만 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어떤 바보는, 또 다른 바보는 두 손으로 몽둥이 하나를 움켜쥐고 다른 바보가 던져주는 공을 힘껏 쳐서 보내놓고는 열심히 달려가는, 잽싸게 달려가는 것을 평생 연습해서 그거로 또 돈을 벌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번 돈으로 인생을 즐깁니다. 어떤 바보는 자기 머리만한 공을 바닥에 통통 튕겨가면서 높이 매달린 바구니에 그 공을 통과시키는 것을 또 열심히 연습을 해서 자기의 온 열정을 거기에 쏟아붓습니다. 어떤 바보는 막대기를 들고 달려가면서 작은 공을 그 막대기로 쳐서 작은 골대에 넣어보려고 평생을 소진합니다. 또 다른 바보는 그런 일을 얼음판에서 해보려고 스케이트를 타고 그 일을 합니다. 어떤 바보는 둥근 새덩어리를 양쪽에 끼운 파이프를 머리 위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를 수도 없이 반복해가면서 다른 바보보다 조금 더 무거운 쇳덩어리를 드는 것을 대단히 큰 그런 프라이드로 여기면서 그러면서 인생을 소진합니다. 어떤 바보는 물건들을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그 물건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팔아볼까, 그 일로만 온통 머리가 가득 찬 채 그 일에 마음을 쏟으면서 인생을 소비합니다. 또 어떤 바보는 법전이라 불리는 딱딱한 책, 한자로 가득 찬 책을 골방에 들어앉아서 그걸 통째로 머릿속에 다 그걸 집어넣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그렇게 그 좋은 머리를 사용해가지고는 책상 앞에만 앉아서 사회와 단절된 채 그것을 그냥 통째로 머릿속에 놓기 위해서 젊음을 소진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많이 넣은 그러한 바보일수록 대단한 대접을 받는 것이 이 사회인 것입니다. 작업법을 입은 그런 바보들도 있고 양복과 넥타이를 맨 그런 바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잘 차려입은 바보들과 옷을 잘 차려입지 못한 바보들 그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바보는 건강한 몸을 혹사시켜가면서 쾌락을 쫓으면서 바보짓을 하고 살아가고 어떤 바보는 건강하지 못한 몸 때문에 조금 더 건강해져 보려고 바둥바둥거리면서 그렇게 건강에 목을 메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바보들이, 수많은 나발들이 이 현 세상과 이 썩을 몸을 전부로 알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 또 이 땅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바보일 뿐만 아니라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붙여서 얘기하면 죽은 바보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도,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저는 잘 살아 있었는데요. 펄펄 살아서 참 이것저것 열심히 하고 살았는데요. 그런데, 바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죽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10살 때 구원을 받았다면, 10살 이전에는 아무리 무슨 날고 기고 세상에서 뭘 하고 신동소리를 듣고 했어도 죽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80세에 구원을 받았으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참 그 좋은 시절, 젊은 시절, 그 모든 시절을 다 죽은 채 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는 채. 여러분 죽은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누가 죽은 것을 귀히 여기지요? 아무도 죽은 것은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도 똑같습니다. 쓰레기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참 잘 먹고 잘 살고 뭐 훌륭하다는 얘기 듣고 똑똑하다는 얘기 듣고 그렇게 지냈어도 만약에 80세에 구원을 받았다면 79세까지의 그 모든 인생은 죽은 인생이고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바보의 죽은 인생을 그냥 보냈을 뿐이에요. 그런 인생에 우리가 미련을 둘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향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아마 최근 버전에서는 쾌락으로 이걸 바꾼 것 같아요. 향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이게 참 무서운 말이죠.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있다. 하나님 보실 땐 죽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개인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소위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하나님 보실 땐 죽어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최고 목적을 행복으로 두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행복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그냥 용납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향락에 빠져서 사는 그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세상이 있고 그 세상은 영원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부활을 통과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 세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참 이 세상에 부활이라는 게 없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종류의 부활이 이 세상에 없다면 참 그 부활이라는 것만 믿고 이 현 세상을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바보 중에 상바보들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바보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서부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서부터 보니까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17절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으리라.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그렇겠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 이게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로 쓸데없는 일이고 우리는 너무 비참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하기 쉬운 이 제가 어떤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부활이 있고 그리고 다가오는 세상이 있습니다. 장차 임할 그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이 두 개의 세상은 육체의 죽음이라는 그러한 경계에 의해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다가오는 세상은 인간의 평범한 인간이라면 그 대부분의 인간의 그 죽음이라는 그 벽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과해야만 다가오는 세상 그것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리가 포함될 수도 있다고 믿는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도 맛볼 수 있는 세상인데 휴거되는 마지막 때에 휴거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죠.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현재의 세상과 다가오는 세상은 이 죽음이라는 그 관문을 통과해야만 다다를 수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다가오는 다른 세상이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이 사람들은 장차 임할 세상을 위해서 다가오는 세상을 위해서 현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원래 인간이 처음부터 소멸되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혼과 영이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한번 창조하시면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인간이 그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는 존재가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이 영원한 죽음, 즉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단절, 이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을 성경이 구원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구원, 구원받는다. 구원이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이 현세상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바보들이 아니에요. 이 현세상만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 현재의 몸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그러한 바보들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베드로후서 1장 3,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대단히 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Divine Nature,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 또 우리가 거듭났다.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죄가 용서되었다.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한 그 구원의 어떤 의미와 측면 중에서 여기 보니까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사실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인간이 죽지 않는 존재로 이렇게 우리의 그 인간의 혼과 영이 죽지 않는 그러한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다 하더라도 사실 그래도 유한하다는 것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유한해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거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지하거나 전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 수는 있더라도 그 영원히 그 존재할 수는 있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유한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참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본질과 관련돼서 이제 그 나오는 표현들 중에 신격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표현인데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인다. 신격, 하나님의 신격, God Head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격, God Head.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의 형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때 그 form of God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표현들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완전히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이 표현을 생각할 때 문맥에 따라서 보자면은 이것이 최소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이것은 썩지 않는 본성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베드로후서 1장에 그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 중에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썩지 않는 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이제 썩지 않는 그런 본성, 쇠하거나 늙거나 닳아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본성에 이제 참여하게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은 잠시 머물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가보셨을 때 골로새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셨습니까? 아멘. 이것은 장차 우리가 이제 부활하게 될 그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라. 자,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아, 위에 천국에 가면 여러 가지 보석 금은 보화들로 가득 차고 꽃이 만발하고 밤이 없고 더 이상 슬픔이 없고 그렇대. 그런데 그것에 대한 소망, 물론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1차적인 이 소망,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데 왜 그러냐 할 때 그리스도 예수님이 거기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추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얼마나 이 말씀을 자주 잊어버립니까? 머릿속으로는 한 번은 다 이제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말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상 일에 볼모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런 말씀들은 온데간데 없고 이런 말씀들은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지 못하고 그냥 관념적인 그러한 말씀에 머무르고 우리가 마치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이 세상에만 살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예. 성경은 분명하게 위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구분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이 있고 위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둘을 동시에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더 이상 그 부를 위한 부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를 위한 부.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되는 것이 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되는 게 죄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좀 돈 많이 벌면 죄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가 분명히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돈만 추구하는 것은 분명히 죄가 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추구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참 돈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건강을 위한 건강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건강을 추구하는 게 죄입니까? 당연히 아니지요. 그리스도인 건강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이 왜 건강하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왜 돈을 벌기를 원하는 것이고 왜 건강하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조금 더 돈을 많이 벌어서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오래 살아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조금 더 많은 돈을 버는 목적이, 또는 조금 더 오래 살고자 하는 목적이, 또는 우리가 조금 더 이 약한 육신이 좀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목적이 이 세상의 즐거움, 즉 세상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죽음을 연장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향락에 빠져있는 여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과 관계없는 건강이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그러한 삶, 돈, 명예, 부 이런 것들은 죽은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건강을 추구할 때 또는 돈을 추구할 때 그것은 주님을 위한 것일 때에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열심히 버는 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는 것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런 삶이 기본적으로 이런 인식이 기본적으로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근데 우리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인식이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들로 넘쳐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생명의 본질이 바뀐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빌립보서 3장 17절서부터 한번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펴서 같이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입니다. 17절부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참 우리가 따라야 할 그리스도 예수님의 어떤 참 그런 생명을 그대로 살면서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원수로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우리하고 지금 말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서 좀 이렇게 이제 좀 이해가 안 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파멸을 당할 것인데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사실은 그들의 어떤 그 먹고 사는 문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 섬기는 것은 재물을 섬기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서 그것이 그들의 참 영광스러운 일처럼 우리가 보통은 수치스러운 일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지는 않잖아요.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결국은 수치가 된다는 것이죠. 마치 영광스러운 일 행하는 것만큼이나 수치스러운 일을 열심히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땅의 일들을 생각한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실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몸, 그 몸과 같게 우리를 이 천한 몸을 변화시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시다. 혹시라도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분은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여 제가 믿나이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심정으로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질 수 있게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천한 이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방식이 더 이상 땅에 속해 있지 않다.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 땅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는 그 모든 일이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으려면 그 모든 일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작업복을 입고 손에 기름을 묻혀가면서 나사를 조이고 작업 현장에서 거친 손으로 나무를 나르고 시멘트를 나르고 망치질을 하고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자판을 치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싸매고 머리를 쓰고 하는 그러한 모든 일을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참으로 쓸모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는 어떠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볼 때 참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어떠한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한 그러한 일이 된다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그러한 일이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귀하고 값진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맞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우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는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는 이 일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인지, 나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는 가운데 이 일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서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예, 찬송 한 장 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230장 한 장 하십시다. 우리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230장 하십시다.
이런 비길 때가 어딨나, 질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이 슬픔의 안개 걷어치우고 즐거이 새 생명 새 힘을 얻어 쓰라린 상처 아무렇도다.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 이름을 더욱 빛나리. 내일도 영원토록 증거되며 찬란한 빛을 더욱 바라리.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내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주님께서 참으로 모든 짐승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참 존귀하게 그렇게 창조해 놓으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 보실 때는 참으로 바보들, 어리석은 자들, 그런 자들이고 또 더더군다나 참 죽어있는 자들, 그런 자들인 것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죽어있는 자들, 그 바보 같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매 순간 우리의 눈을 위로 의도적으로 우리의 눈을 위로 들어서 그래서 위에 계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